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사야서로 모시겠는데요. 보니까 이사야서 14장인데 14번째 꼭지가 되겠네요. 자, 어쨌건 14장의 총 주제는 바벨론의 마지막 멸망 후에 확립될 천년왕국, 그러니까 악의 기원과 심판, 그리고 팔레스틴에 대한 경고를 이 14장이 쭉 담고 있습니다. 이 장은 13장에서 시작된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받은 나라들 모두는 이스라엘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사야서를 앞에서 구분할 때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이사야의 소명까지를 구분했고요.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14장, 이게 바벨론에 대한 경고예요. 이렇게 성경을 좀 구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14장에서 문제가 된 이슈는 악인의 기원과 심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것이 제거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주제들을 이 14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14장은 민족의 생애 문제를 좁은 시각이 아니라 넓은 시각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심판 그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참 흥미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장은 왕국의 결정에서 지옥의 심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왕국이 얼마나 그냥 정말 세상에 높은 줄 모르고 그냥 부흥의 부흥을 이루다가 마지막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단과 악의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놀라운 주제와 강한 대조의 이 장은 아하스 왕에 의해서 갑자기 야기되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경고가 삽입됨으로 이 14장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의 회복과 왕국의 평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마지막 때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그들이 예언을 성취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에는 국가들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나 지금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부정하고 이것이 문자적이라고 믿을 때 여러분은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너무 자주 누군가가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혹은 그것은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2절을 한번 봐보세요. 14장 2절입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이 나라는 언제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아니겠어요? 이 구절은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민족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민족들은 이방인들을 상징한다고 보겠죠. 이방인들이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후에 돌아왔어요. 그런 모습으로 보면 또 뭐 러시아 쪽에서 들어오고 구라파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뭐 많은 데서 이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민족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형제들이 본토로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들을 돕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는 성경의 성취를 보고 있지 않다고 감히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다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는 날이 분명하게 오게 될 것입니다. 3절을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유대인들은 지금 그 땅에서 슬픔과 고통에 있습니다. 이제 매기 목사님께서 예루살렘 거리를 걷고 있을 때 거기 아마 무장 군인들이 있었나 봐요. 저도 갔을 때 보면 이스라엘 군인들은 시내에서 M16을 이렇게 차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 같으면 시내에 그런 총기를 갖고 이렇게 못 들어오고 또 외출이라든가 이런 걸 못할 텐데 거기는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사람들이 좀 두려워할 수 있고 그런데 모든 것이 해결되더라도 아직도 두려움 속에 있고요. 그들에게 슬픔으로부터 안식이 없단 말씀이죠.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천년왕국, 재림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저는 이 바벨론이 마지막 날에 커다란 적으로서 나타날 거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분명히 믿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죠. 14장 5절로 6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 구절은 대환란의 끝에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일어나야 하고 지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불의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주님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7절로 8절을 보실까요? 이제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뜨리었은 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벌할 자 없다 하는도다. 성경을 이렇게 한절 한절 보면 어떤 때는 좀 난해한 그런 구절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묘사된 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과 그리스도의 도래 후에 안식과 평화가 이 땅에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인데 슬픔 대신에 기쁨이 있게 될 것이고요. 기쁨의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잘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4장에서 또 하나 주는 주제가 뭐냐면 음부로 던져진 세상의 최후 통치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데 뭐 지옥의 통치자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구절을 읽어볼게요.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며 너의 옴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함으로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지옥인데요. 음부, 우리가 뭐 지옥과 음부를 같은 말로 쓰죠. 또 영적으로는 또 그것을 무덤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의 장소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분명히 여러분 지옥은 존재합니다. 분명히 천국은 존재합니다. 이 분명한 생각을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라도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것은요, 그냥 쉽게 표현하시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모든 그 허영과 허식, 영광이 제거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2절부터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사탄과 악의 기원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2절을 보실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러분, 루시퍼는 사탄이라는 걸 아시죠? 에스겔서 28장에 의하면 루시퍼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의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는 가롯 유다였어요. 그는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위에 자기의 뜻을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요한일서 3장 8절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나서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말합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리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리라. 이것이 초기에 루시퍼에 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좀 하나 살펴보게 될 것은 이 죄란 뭔가 말이죠. 철학적으로 뭐 이런저런 정의들을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신학적으로 죄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과 좀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13절로 14절을 봐보십시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것은 루시퍼의 다섯 가지 여호와가 이르기를 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탄이 꾀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쭉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위에 자기의 뜻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태초에 죄가 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위에다가 내 뜻을 두려고 하니 그게 될성심년 말이에요. 이 루시퍼가 사탄의 그 죄가 말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이것은 태중의 죄입니다. 인간의 진화는 사실 없다. 우리는 뭐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조설을 믿으니까요. 창조론을 믿으니까요. 그러나 죄는 여러분 자꾸 진화합니다. 피조물이 어느 제한된 부분 안에서 제한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는 자유의지를 가진 것은 죄송하지만 합당하지가 않다고 보여져요. 루시퍼는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이것이 인간의 원초적인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살인은 하나님의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성과 뜻과 반대되기 때문에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제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주기도문 가운데 나오는 장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인데 무엇이든지 간에 그분의 뜻과 반대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분의 뜻과 순응하고 그분의 뜻과 옳게 나아가는 것, 합쳐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나갑니다. 사단의 죄는 넘치는 교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빛의 천사로 창조되었고 아침의 아들이고 완전한 자입니다. 그에게는 자유 도덕의지가 있고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높아져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그의 자만을 두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루시퍼와 같은 많은 인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위에다가 자기 자신을 놓게 되었고 하나님 위에다가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안에서 죄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해요. 우리 안에 내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을 제어하고 반대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피조물이고 그분께 복종하여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자연 상태에서는 주님께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15절에서 17절을 봐볼까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위에 빠지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격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여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에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니오 하리로다. 하나님은 그러나 사단을 경계하려고 하시며 그 심판은 엄할 것입니다. 사단은 마침내 준비된 불의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누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를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실 준비를 딱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제가 바벨론의 미래의 반역입니다. 이것은 18절부터 볼 수가 있는데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바벨론은 사단에 의해서 통제되는 곳이죠. 당신은 사단이 이 세상의 왕국을 예수님께 제공하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을 보면 바벨론이 그에게 속해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절을 하면 나와서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다 너한테 주겠다. 바벨론의 배후와 이 세상의 왕국은 사탄입니다. 미래의 바벨론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항하는 모든 민족들 위에 결속시키는 지점이 될 것이고요. 결국에 가서는 그것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22절로 23절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이 바벨론의 폐허를 보았다면 이 구절이 문자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어졌는지 아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바벨론은 다시 세워질 것이지만 아마 다른 장소이겠죠. 이것은 어느 면에서 영적인 의미가 강하니까요. 그것은 다시 한번 세계 통치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은 하나님에 대항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심판하기 위하여 강림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심판이 되겠죠. 이러한 위대한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우리가 미래에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24절로 25절 보고 오늘 마칠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앗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발부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시리아는 북쪽에서 오는 왕을 나타냅니다. 19절로 27절은 바벨론의 도래는 심판과 그것이 나타내는 자세를 잘 설명해 준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거에 부분적으로 실현되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매우 문자적으로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봐봐요 여러분. 바벨론, 아수르,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나라들, 하나님에 반대하는 모든 나라들은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복받으신 분이에요. 행복한 분이시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 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